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 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17일 수요일.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일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초대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설 때 이성과 지성을 벗어서 외투 옷장에 맡겨두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만으로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다. 진리는 인간 견해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잠언 16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사탄의 속임수와 전략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또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 몇 년 전 아내와 나는 하룻밤 지내기로 한 호텔 근처의 숲을 걷기로 했다. 평소 길찾기에 능숙하기에 나는 여러 갈래의 길을 따라 1시간 정도 걷고는 별 어려움 없이 숙소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자신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해가 지평선을 넘어갈 때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길을 아는 다른 사람을 만났고 숙소에서 적어도 8km 넘게 벗어난 큰 도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 가까이 있으니 호텔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길을 아는 사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우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성령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진리와 오류, 옳고 그름,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오류이고 그것은 항상 위험하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진리이고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도덕의 최종 규범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오류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진리이며 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도덕의 최종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묵상. 사람의 마음은 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까? 적용. 사람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이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밝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는 성령. 만물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의 숭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실물교훈 24.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한 지난 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는 오늘 이 두 성경절 중심으로 예수께 미친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른 3명, 어린이 6명 이렇게 단촐하게 필리핀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매우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의 모습은 마을 창고 같은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거의 무너져가는 건물만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잠은 남자들은 교회 의자에서 자고 여자들은 교인 집 2층이 마련된 어둡고 작은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 매우 더웠지만 밤이 되면 매우 추웠습니다. 숙소가 얼마나 불편한지 교회에서 자는 남자들은 모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교인집 2층에 마련된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 여자 대원들은 모기와 개미와 도마뱀이 득실거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야외 마련된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간단한 집회를 했습니다. 어린이들 23명이 이 집회에 왔습니다.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준비해간 선물로 호루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집집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175명의 어린이들이 나왔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또 호루라기를 선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보는데 마치 마을이 떠나갈 듯이, 교회에 모여서 불면 교회가 터질 듯이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는데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270여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비좁아서 마을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해간 선물이 부족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필리핀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부모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왜 갔는가? 그곳에 우리 한국에서 파견한 선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영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를 사용하는 그 국가에서 영어가 전혀 되지 않는 한국인 선교사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어 단어는 오케이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선교사는 노래도 어린아이들에게 한국말로 가르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말 노래만 가르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 이 필리핀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는 혀가 짧아서 한국말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능도 정상인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선교하겠다는 일념으로 그곳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원에서는 도저히 선교지에 파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이 선교사는 한국에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생각,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파견되기 전에 혼자 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되지 않는 영어를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는 선교지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어린이에게 말은 통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을 다하여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수에 미친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곳에 왔겠는가?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선교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아버지는 선교사가 어릴 때 술을 마시고 길에서 내장이 터져 죽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누나는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곳에 와 있는 이유는 그가 믿는 예수가 좋아서, 예수에 미쳐서 짧은 1년이지만 선교사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께 미친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울,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과연 그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바울, 그는 태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신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바울일 것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 중에 정말 힘든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42.195km, 즉 105리 정도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마라톤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라톤에 미친 사람들은 하루라도 뛰지 않으면 정말 몸이 근질거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힘든 운동에 왜 미치는가? 공부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수없이 게임에 빠져서 자신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일주일 동안 밖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아니하고 컴퓨터 개인 방에 앉아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끊임없이 잠도 자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술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오후 3시만 되면 반드시 소주 한 잔을 마셔야 하루를 보냅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술에 미쳤습니다. 재물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전도에 미친 사람, 봉사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저와 함께 공부하던 많은 친구들은 축구에 미쳤습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가면 일요일에 오후 2시, 3시까지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들의 눈총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내의 밀린 집안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축구에 미친 저와 제 친구들이 그렇게 놀다가 수많은 눈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축구에 미쳤습니다. 한 번은 영하 15도가 되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밤중에 축구를 하겠다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우고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축구에 미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바둑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바둑에 미쳐서 많은 시간들을 바둑 두는 데 보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둑을 두었습니다. 이게 미친 것이지요. 중학교 때는 제가 교회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짓는 집안이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부모님들은 논과 밭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미친 제가 아버지 어머니는 도와드리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미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전도에 미쳤습니다. 바울이 미친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 미쳤습니다. 예수에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포함하여 14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무수히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좋아하면 그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혜와 총명,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편지처럼 기록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무수히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106번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92번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58번을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47번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바울은 무슨 말을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심지어는 자신을 지칭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권노갑이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은 한국의 대통령이 했던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했는지 자기가 죽으면 비문을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선생의 종. 여러분, 비문에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의 비문에 김대중 선생의 종이라고 기록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습니다.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들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미쳐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버릇처럼 달려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삶의 방향이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 들어가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만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명예, 재물, 모든 것들에 대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자랑할 게 대단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할 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기는 전혀 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지파, 이게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아들들은 모두 다 이방 땅에서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인데 사도 바울은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 베냐민의 후예란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 그리 자랑할 만합니까? 네,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6,000명 이상 뽑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해서 안 이후에는 그는 십자가에 미쳤습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어른거려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시절에 바둑에 미쳤을 때 그저 방에 누워있으면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 네모난 그 무늬들이 모두 다 바둑판으로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머리만 보아도 검은 바둑돌로 보였습니다. 미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치니까 그의 눈앞에는 십자가가 어른거립니다. 나무만 보면 십자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사랑에 미쳐서 입만 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외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십자가가 그의 언어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런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에 지식이 충만한 그 사람이 할 이야기가 왜 그리 없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학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가르쳐도 그의 지식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미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소를 가려서 미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십자가의 자랑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적 20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말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십자가에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미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자신이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요한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20장 15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그는 즐겨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버린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 자신이 그처럼 자랑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선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했던 사도 바울의 온갖 고초였습니다. 이런 고초가 사도 바울에게 밀려왔지만 복음 전파에 미친 사도 바울은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도 2013년 복음 전파에 미쳐봅시다. 십자가에 미쳐봅시다. 예수님에게 미쳐봅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어봅시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늘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최전선에, 맨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건강 요리법.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누가 가장 크게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가련하고 기만당한 부모이다. 그들은 자녀의 장래의 복리를 간과해버리고 그들의 그릇된 맹목적 사랑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무위한 가운데 앉아있게 하거나 정신과 근육의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다만 하잘 것 없는 것을 하도록 용납한다. 그러고는 그들의 게으른 딸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핑계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허약하게 만들었는가? 많은 경우에 부모의 그릇된 방침이 그렇게 만들었다. 집 주위에서 적당하게 활동하면 마음과 몸이 좋아진다. 그러나 아이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을 박탈당하고 마침내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고상함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일이다. 접시를 씻고 다림질을 하는 것이나 싱크대 앞에 서는 것은 숙녀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불행한 시대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행적인 교훈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행에 따라 모든 행동 과정을 측정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는 자녀의 유용한 생활을 위하여 훈련시켜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책임을 지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라. 만일 자녀가 일하는 데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곧 피곤해질 것이다. 그들은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가 피로해졌다고 불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대들은 그들에게 조금만 참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정으로 그대들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녀에게 처음에는 매우 가볍게 짐을 치게 해주라. 그리고 매일 짐을 조금씩 증가시켜 마침내 그다지 피로하지 않고 적당한 양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라. 무활동은 아이에게 있어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어머니는 자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 그들의 체질은 그런 활동으로 더욱 양호해지고 그들의 근육은 양호한 상태가 되고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를 끝낼 때에 그들의 명상은 더욱 건전하고 고상해질 것이다. 그들이 피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당량의 활동을 끝낸 후의 휴식은 얼마나 달콤하겠는가. 참, 곧 천연계의 아름다운 회복자는 피곤한 몸에 활기를 주고 다음 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준다. 그대들의 자녀가 노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암시를 결코 하지 말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의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과 그대들이 그들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서적과 소책자. 우리의 출판물을 적당하게 보급하고 유포하는 일은 현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일이 없으면 별로 성취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목사는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보다 이 일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우리의 전도자 중 많은 사람이 서적 판매에 있어서 지나친 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판매를 위하여 그들이 간직한 재고품에다 별로 가치 없는 출판물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가치 없는 상품까지도 첨가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목사 중 어떤 사람은 내가 증언 11호에서 우리의 출판물에 관하여 말한 것에 대하여 오늘날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의 책임을 무겁게 지지 않고 훌륭한 종류의 출판물을 보유하고서 취급자로 행동해온 뉴욕주에 있는 한 사람은 더 이상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출판물은 주문에 의하여 팔게 되었다고 쓴 편지를 출판소에 보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여기에 증언 11호에서 발췌한 글을 제시하겠다. 우리의 출판물을 판매하는 책임이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목사에게 지워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시간과 힘은 저장되었다가 1년의 집회에서 철저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말씀을 전파할 책임을 갖지 않은 자가 공중 앞에 우리의 서적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을 때에는 목사의 시간과 힘이 그것들을 판매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새 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목사가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출판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환경에서는 출판 사업을 위하여 서적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해야 한다. 이 발췌문의 첫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의하여 완화된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앤드루스 와그너 화잇, 러퍼 보로우 목사와 같은 사람은 사업의 감독을 맡아 하고 여분의 염려와 부담과 활동의 짐도 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장막 집회와 대총회에서 우리의 출판물을 판매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짐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산삼은 한반도와 만주 남부, 연해주 일부 지역에 자생하는 여러 해 살이 풀로 깊은 산 속에 야생하는 삼을 말합니다. 분류학적으로는 진성 쌍떡잎 식물군, 국화군, 미나리목, 드룹나무과 인삼 속 인삼, 즉 일반 인삼과 같은 종이며, 인삼은 개량종으로 산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한 것입니다. 산삼을 정의하는 기준은 사람의 손을 거친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산삼에 대한 기록은 중국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한국과 일본에도 기록이 전해집니다. 산삼은 매우 느린 속도로 자라나며 씨를 섭취한 새의 배설물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잎과 줄기의 개수를 늘리면서 뿌리를 깊이 드리워갑니다. 생장에 위협을 주는 환경 속에서 자기 치료를 위한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특이한 생존법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산삼은 개체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태나 효능에 대한 자세한 학문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삼의 효능에 대해 미신적이고 과장된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며 수령이나 진품 여부, 채집 장소 등이 논란의 주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인삼과 산삼은 초록색 잎이 다섯 개가 나 있고 잎 가운데에는 빨간색 열매가 열립니다. 인삼 재배가 활성화되기 전 기록물에 나타난 인삼은 산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인삼이 조선 후기 상품 작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산 인삼은 산삼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개념을 얻게 됩니다. 자연산 인삼은 동북아시아의 고려 인삼, 북아메리카 일부 지방의 미국 인삼, 중국 일부 지역의 인삼 등으로 나뉘지만 한국에서 산삼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위 셋 중 자연산 고려 인삼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삼의 한국 고유 명칭은 심이며 심만이의 심이 산삼을 일컫는 명칭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함경남도의 신만이들은 산삼을 방추나 방초로 부르는데 이는 한자어 방초에서 온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삼은 크게 자연생 산삼과 장뇌산삼, 산양산삼으로 나뉩니다. 자연생 산삼은 다른 이름으로 조복삼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사람이 아닌 새가 열매를 먹은 뒤 소화가 되지 않은 씨를 배설하고 여기에서 싹이 돋아 자라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새가 자연생 산삼의 열매를 먹고 배설한 경우와 인삼 열매를 먹고 배설한 경우로 나뉘며 신만이들은 전자를 천종이라 하여 최상급으로 칩니다. 장뇌 산삼은 사람이 산삼 씨를 채취한 뒤 생육 조건이 좋은 산에 뿌려 자연 상태에서 자라도록 방치한 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채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키워 효능이 떨어지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키운 산삼은 역시 효과가 크며 외관은 자연생 산삼과 비교하여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고 가격은 자연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성장 과정을 자연에 맡긴다는 점에서 산삼으로 분류되며 어떤 책에서는 장뇌삼을 산양산삼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양 산삼은 사람이 인삼 씨를 채취한 뒤 산이 아닌 거주지 근처에서 작물처럼 키우는 것이었지만 현재 산양 산삼은 해발고도 700m 이상에서 키우는 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양 산삼의 가치는 해발 고도 700m 이상에서 재배한 것과 그 이하 고도에서 키운 것인가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나뉩니다. 해발 고도 700m 이상에서 자란 산양삼은 천종 산삼의 약 70% 정도의 효능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키운 삼의 가치는 앞의 둘에 비해 떨어지며 서적에 따라서는 산양 산삼을 산삼의 범주에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삼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과 교류하면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산삼의 양이 점차 많아졌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백성들은 고되게 산삼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백성들은 공납의 고통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사태까지 생겼으며 이러한 와중에 산삼 채집의 수고를 덜고자 일부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산삼 씨앗을 파종하고 인삼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삼의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산삼은 너무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으며 응달도 아니고 양달도 아닌 곳에서만 자랍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생육 조건 때문에 산삼이 자랄 수 있는 장소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산삼 자체도 군집하여 자라지 않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한 개체씩 자라납니다. 신만이들의 기준으로 산삼이 살 수 있는 입지 조건의 기본은 경사가 완만한 산 동쪽 방향에 화렵수와 침엽수가 섞여 자라는 혼요림 지대에 유기물질이 풍부한 토양입니다. 침엽수만 있는 곳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화렵수만 있는 곳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질 경우 햇빛을 지나치게 받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잘 섞여 있어야 햇빛의 과다함이나 부족함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산삼은 기본적으로 여러 해 살이 풀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자랍니다. 크게 지상부인 줄기와 잎과 뿌리로 나뉘며 지상부와 뿌리를 노두가 나누고 있습니다. 노두 아래를 뿌리로 부르는데 산삼의 뿌리는 땅속 줄기로 볼 수 있으며 약용으로 쓰는 부위입니다. 뿌리는 수령이 찰수록 조금씩 성장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뿌리에는 보통 가락지로 부르는 마디 비슷하게 생긴 횡추라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산삼은 열보다는 냉기에 강하여 보통 영하 15도 정도에도 버틸 수 있는데 이는 산삼 뿌리를 이루는 체세포의 농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질병에도 강하여 뿌리 썩음, 탄저병 등에도 잘 걸리지 않으며 특유의 강한 향기가 나는데 정유 성분으로 불리는 특수한 물질 때문이라 합니다. 이러한 자연 산삼 또는 인삼 열매를 새가 먹은 뒤 근처 산림지대에서 배설물을 뿌리면 나무 아래에서 뿌리가 내리고 발아하게 됩니다. 새가 먹느냐 짐승이 먹느냐에 따라 산삼의 평가에 차등을 두기도 하는데 새의 위장을 통과하면서 장 속 화학적 작용으로 씨앗이 발아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땅에 떨어진 씨앗이 발아하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발아한 뒤 3대라고 불리는 줄기가 나오며 이 3대에서 입자루 한 개가 돋습니다. 입자루에서는 3개 잎이 나는데 빛의 양에 따라 그 숫자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입자루나 잎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15년에서 20년 산 정도 된 산삼은 500만 원을 호가하며 100년 이상 된 것은 2억에서 4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산 속에서 얻는 보화가 아닐 수 없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래 묵은 산삼과 감추인 보화와 같은 진귀한 진리를 발견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